양쪽에 잘 들리시죠? 지금 왼쪽에서는 우리 또 뉴질랜드 팀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선교간사님이 통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 또 이미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DTS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교간사님 아빠다. 이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간사님을 우리가 보면서 선교간사님의 사역, 또 선교간사님의 인품, 또 선교간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아왔는데 선교간사님 지금 얼굴 빨개서 이렇게 통역하고 계신데 선교간사님의 아빠이신 모세 선교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이번 주간 내내 그렇게 강의해 주시고 설교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영광의 박수이고 또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는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박수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숨길을 늘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온 뒤로.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곳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늘 이곳을 향해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300명 이상이나 세월호 사고로 그야말로 어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떡할까? 한번 우리 가끔 기도할 때도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임팩트 월드 투어라고 청소년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들이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그 지나가는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부모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무엇인지 할수 있다면 죽음이라도 대신해서 살리고 싶은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 우리가 가지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살때 어느 학교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본래 그 선교사님 2년 약정으로 이집트 빅토리아 학교를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이집트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2년 약정하러 와서 6개월도 못 견디고 가시게 되셨어요.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뭐 학교는 그야말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안돼 있고 너무 힘드셔서 이제 가셨어요. 가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 이제 환송을 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빅토리아 칼리지에 한국 부모 두 사람만 있었다면 이 빅토리아 칼리지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냥 그 이집션들이 저희 집에 그냥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한국 부모 어떻게 생겼는지 막 자세히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다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한국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 참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IWT를 거제도에서 했는데요. 거제도에서 하면서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4월 13일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 전체가 어두웠지요. 그래서 모든 뭐 축제하는 것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관계되는 모든 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저희 IWT 그 공연 취소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시장님도 빚을 통해서 전화해 오셔가지고 우리 거제 예수 믿는 사람 역풍 안 맞도록 조용합시다. 아 그래가지고요. IWT도 다 이제 취소하게 되었는데 거의 취소할 지경에 왔는데 이미 공연단들 100명 중에 한 50명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50명만 이제 비행기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어려웠게 됐었어요. 그때 제 친구인 신문기자 한 명이 와서 제가 묻더라고요. 야 요즘 어떻게 돼가냐. 야 힘들다.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냐. 야 세월호 이후로 우리 IWD 공연까지 다 취소되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안 믿는 신문기자가 제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 예수 믿지 않냐? 너 사람들 일하고 격려하는 거 전문가 아니야? 야 그런 거 뭐 해결 못하냐? 그리고 원래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생들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신문기자 친구를 통해서 이제 각 프레스센터나 거제도에도 있는 많은 신문사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 위로 공연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 위로하고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다. 저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이렇게 둔다면 부모들의 슬픔 가운데 저들 다 두고 맙니다. 저들도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들 한번 살려냅시다. 그래가지고 위로 공연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전화를 하셨냐면 거기 김모세 선교사님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 사역을 하면 이제 각 교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김모세 선교사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많이 듣던 소리예요. 어? 보니까 심수봉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유 반갑습니다. 제가 태도를 돌변해서 아 그러니까 아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딱 느끼는 거는 심수봉 집사님이 주로 그 심수봉 집사님 아세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자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주 참 뭐 40대 이상은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돼요. 30대도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그런데 아 그럼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말이죠 제 딸이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거기 뭐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 딸이 그러는데 거기 뭐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곳이에요? 그러는 아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아 제 딸이 거기 학교 다닌다면서 다니는데요. 제 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덕도에 DTS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수봉 집사님의 딸이 학교 학생으로 왔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심수봉 집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당하실 때 그 옆에 계셨고 그 이후로 뭐 중앙정보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많은 아픔을 겪었죠. 그러면서 또 세 번씩이나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 심수봉 집사님 그 상한 심령 속에 잊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딸이에요. 자기 딸. 첫 번째 남편에게서 온 딸인데 어린 처음 결혼해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 딸도 잘 돌보질 못했어요. 그 태어나서 몇 년 있다 이제 헤어졌는데 늘 마음속에는 그 딸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을 위해서 노래 부른 노래가 뭐냐면 아이야라고 하는 노래예요. 뭐 오늘 여러분 신수홍 집사님 이제 뭐 노래를 여러분서 다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얽힌 이야기인데 그 아이야라고 하는 아이 그 주인공이 우리 학교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심수홍 집사님 마음속에는 늘 그 자기 딸을 어떻게 하면 한번 이야기해보고 같이 좀 엄마로서 한번 엄마 노릇을 해보고 싶어자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자기도 바쁘고 그러는데 한 번도 딸에게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더래요. 엄마 나 여기 정말 천국 같아.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엄마 예수 믿지? 나 야 그냥 뭐 노말 집사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집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봉사해야 돼. 엄마처럼 그냥 이름만 집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너무 질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성사님 제가 어떻게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심수봉 집사님의 노래와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와 어떻게 맞출까? 그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 4일 동안 심수봉 집사님의 노래를 다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그냥 가요에 빠져본 건 처음이네요. 그래가지고 뭐 오만 노래를 다 들었어요. 뭐 유명한 그때 알았네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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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그 가만 보니까 백만송이 장미가 그냥 가요가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어져도 끝까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백만송이 장미가 되어서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보면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깔려있더라고요. 근데 또 노래를 하나 듣는데 뭐냐면 덴드보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어로 보인가 그래서 무슨 보인가 그렇게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보이 소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스페인어로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국경에서 수많은 남미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청혼의 꿈을 안고 국경을 넘습니다. 그런데 밤에 넘다가 보면 국경 수비대에 총 맞아서 부모들이 죽고 뭐 어떤 사람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경 주변에 엄청나게 고아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국경도 못 넘고 거기 고아가 되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스페인 가수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없는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덴드보이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거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이 부모님의 부모들의 마음 내가 어디로 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부모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오셔서 덴드보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덴드보이 를 부르게 하고 심수봉 집사님이 거제에서 이제 모든 운동장에는 다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허락을 못 얻었는데 다행히 큰 교회들이 문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심수봉 집사님이 초청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문 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수봉 만나려고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시장님도 오시고 그 나중에 시장님 한 말씀 하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 편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막 가요를 부르고 그 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거제 시민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IWT 합시다. 이래가지고 결국 IWT 하게 되었고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참 위로의 시간들이 됐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 속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의 청소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저 믿는다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의 징표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 오신 거예요. 떠날 때 가까웠을 때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아버지께 말하여서 요청하여서 나 너희를 도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뜻을 좀 전달하면서 같이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연필 있는 분들은요 좀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뭐 설교하듯이 하지 마시고 계속 강의하는 거니까 또 강의 연속선상에서 설교하라 그러셔서 저도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제가 그럼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은 옳고 그런 것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보내놓고 옳고 그런 걸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작년 세월호 때문에 참 그 단원고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교감 선생님은 자살하셨어요. 엄청난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단원고에 좀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 어찌하든지 이 학교를 좀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주변 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을 이 단원고 교장 선생님으로 좀 초청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말이죠.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좋은 교장 선생님을 뺏길 수 없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 선생님을 모셔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교장 선생님을 모셔왔죠. 그 학교에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플랜카드를 걸고 우리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 단원고 학생들만, 우리 친구인 단원고 학생들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교장 선생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데모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보냈어요. 아이들은 뭔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부모들조차도 옳고 그런 걸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모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없으면요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른이 있으면 가정이 밝아지거든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또 분명해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뭐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판단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제 아들에게 뭐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이 쟤하고 관계가 깨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약하고 힘든 것도 많지만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관계를 늘 해가 지기 전에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세상 가운데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곳에서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직장에 가면 자기가 상사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단체에 가면 자기보다 영적인 지도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위자의 본보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면 어느 곳에 가도 권위자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고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서 저희 아버지와 같이 집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만나면 힘들었어요. 같이 방 안에 앉아있으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야말로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침묵이 흐르는데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그야말로 야, 내 지옥에 안 가봤지만 이런 게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가지고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앉아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선생님이 부르면 또 불편한 거예요. 선생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를까.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상사들과 관계가 어려워져요. 권위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권위자가 왜 나를 부르지, 혹시 내가 나를 써먹으려고 부르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빠와 관계가 좋아야 어디 나가도 어른들과 관계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해가 지기 전에 꼭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권위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늘 권위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뭐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 모든 곳에 가면 다 계세요. 이 권위자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참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요. 친구처럼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내가 잘해야 어떤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부담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권위자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는 그 순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안정감이 확 밀려와요. 회개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회개는 내가 회개하면 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디스어드밴티지나 내가 또 뭐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닌가, 부담이 생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진실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안정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는 받아주는 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간디 아세요? 한때 타임지에 간디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인생에 한 사람은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왜 저렇게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유태인들의 적이 되었는가 그걸 분석한 적이 있는데 간디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인도는 힌두교지 않습니까? 힌두교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뭘 못 먹어요? 소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간디가 10대 때 얼마나 소고기를 먹고 싶었겠어요. 어린 시절에 남아공에도 살고 여러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왔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고기를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소고기를 먹고 나니까 먹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양심이 또 살아있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양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울며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뭐냐? 아버지 저 소고기 먹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막 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간디야 너도 먹었냐? 나도 먹었다. 그래서 우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비밀로 하자. 그러면서 간디를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용납받은 간디는 장차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두 번 결혼하는 바람에 의부도 아직 아버지까지 생겼죠. 아돌프 히틀러 씨는 그야말로 폭력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데 없이 방황하며 고립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혼자 믿고 혼자 주장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자기 옆에서 도와야 될 도울 자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 속에 어린 시절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 바라보면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미치는 영향들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일이 있다면 간디의 아버지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멋진 그런 인생의 교육관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의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사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경우는 참 많아요.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게 될 때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속에 그런 견고함과 강건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뭐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한번 태국에 강의를 갔다가 태국 알지? 고마워요. 바로 알고 있는 바로 그 태국에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마침 강사가 무슨 일로 오지 못해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어서 한 주를 더 연기하고 태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그 방글라데시로 가서 일주일 강의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제가 짐이 너무 크니까 그 짐을 제가 들고 오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 놓아주시면 제가 그 스튜디오스가 태국까지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이제 여권과 그것을 두고 이제 맡겼어요. 근데 막상 태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짐이 안 온 거예요. 공항을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권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모르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분명히 그 방글라데시 공항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 스튜디오스가 압니다. 스튜디오스를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놓아둔 게 분명해요. 그러나 불구하고 볼 수 없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내일 24시간 이후 내일 비행기가 올 때 그때 짐을 가져오면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태국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태국 공항이 넓은지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좁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끝에 갔다가 저 끝에 가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볼 때 그게 방글라데시 아저씨들, 파키스탄 아저씨들 쭉 비행기 기다린다고 누워있는 그 자리로 평소 때는 지나가는데 오늘은 얼마나 그것이 따뜻하게 보이는지 옆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같이 앉아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벌써 30분 이상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지나가는데 그 태국 공항에 어떤 그 마사지 샵들이 많잖아요. 마사지 하는 자매가 딱 오더니 마사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25달러인데 당신은 10달러에 마사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전신 마사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넌 안 돼. 뭐 마사지 한 게 죄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러나 저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은 여자가 막 온몸을 만지작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걸 느껴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노노노노 그러면서 뒤에 가서 뒤로 갔어요. 그 뒤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국제공항인데 이러면 여기 다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뭐 뭐 내만 뭐 이렇게 마사지 안 한다고 이게 뭐 죄도 아니고 뭐가 뭐 나쁠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쪽으로 찾아가서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공항을 빙빙 돌았는데 그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딱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내가 발람 같다. 발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발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초청하니까 결국은 가지요. 그래서 그 발람이 유혹되어서 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그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일어서고 마지막 남아있는 20시간을 잘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아처럼 정말 아버지 없는 자처럼 세상이 떨어져서 제 가운데 버려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 안에서 얼마나 멋진 아들과 딸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에 보면 개역 성경은 좀 어려워서요.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아들을 한없이 처근히 여기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참으로 갈바를 알지 못한 아들을 보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아버지 심정으로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 인생 가운데 여러 번 화를 냈습니다. 그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줄 알고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서 구해주려고 했지만 이집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구해주려고 애굽 군대를 한 대를 쳤는데 떡 쳤더니 억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화가 많았겠어요. 어디 보면 모세는 모세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아버지의 영향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인생 가운데서는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정말 10대, 20대를 넘어가면서 그 갈등과 수많은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속에 절제할 수 없는 참 화가 많았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와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에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 두 개를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성경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성경을 감히 던지지는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돌판을 두 개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갈아 금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와서 한 명씩 한 명씩 입에 먹였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에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제 많은 백성들이 많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님, 저들이 자기의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는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도 참 연약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DTS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희 아이들을 대학 가기 전에 다 DTS를 보냈어요. 마음에 맺힌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용서하라고. 내한테 얼마나 아픈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DTS 가서 다 용서하고 어느 날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해준 것은 뭐 내가 다시 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앞으로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DTS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또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들이 부모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이가 적든 많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나이 젊은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향한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시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성령은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서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난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갈 때 여러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구나, 내 힘으로 하는구나, 내가 어떤 것을 실패했을 때도 아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구나,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잘못되어서 공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면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요?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실패해서 내 능력으로 해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니까. 성령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너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였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잘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다음에 어떤 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연약하거나 볼품없는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지체장애자에게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지를 아십니까? 닉 부이치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닉 부이치지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지가 어릴 때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나 등 간지러워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긁어 그랬대요. 내가 팔이었는데 어떻게 긁어? 그랬더니 엄마 긁어 너 긁을 수 있잖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부이치지가 옆에 있는 저기 기둥을 찾아서 가서 긁었대요. 만약 엄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네 부이치지는 어떻게 가려운 것을 긁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일주일 동안 뉴질랜드 팀들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팀들에게 참 빚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빚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65년경에 우리가 다 아는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세계 16개국에서 전투병들을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혼자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중에 뉴질랜드에서도 한 팀이 왔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도 그 당시에 군이 정식으로 창설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급히 남은 나라에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마오리족도 보냈다고 합니다. 마오리족들은 총이 없어서 자기가 가진 창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 군인들이 배치된 곳은 바로 가평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이 가장 용감하고 아주 정말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멀리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먼 땅 아시아 땅에 와서 밤에 추운 곳 그리고 이 언어도 통하지 않은 곳에 왔을 때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낮에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밤에 조용할 때였어요. 그때 한 마오리 병사 하나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아세요? 자기들의 민요를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기 애인을 생각이 나서 노래 불렀는데 어떤 노래 불렀냐면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로 바꾸죠. 주 오시면 나중에 찬송가가 됐어요. 그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패티김이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세례식 하면 그 노래 불렀어요. 찬송가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주 오시면 천국에서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병사들이 그러면서 울면서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연약하고 어렸던 20대 젊은 뉴질랜드 마오리족 청년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젊음을 바쳤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자유를 찾았던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노래가 우리의 수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노래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 저 뉴질랜드 청년들이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섬기는, 이제는 복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청소년들도 이제는 우리의 이 땅뿐만 아니라 먼 땅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런 사명이자 부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았던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보면 온 열방과 온 민족과 온 언어와 색깔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 먼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날을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져도 우리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편해요. 가만서성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회사 나가서도 가정이 편하면 힘이 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견줄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곳곳에 나가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자빠져도 다시 한번 서로 일으켜주는 놀라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용인시를 바라보면서 이 용인시 곳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용인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앞에 선다면 이 용인시에 있게 될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들 속에 어떤 비전을 갖게 될 것인지 이 도시가 이 한국 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은 믿지 않은 다른 아이들 속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용인지역 곳곳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학교에 가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어느 상점에 가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는 결코 남남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부르심 받았고 언젠가는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예언한 사람은 뭐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예언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예언은 사랑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장차 이 세상을 뒤집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위대한 아들들이 될 것이고 위대한 딸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DT에서 저는 제 아내가 선교사입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 있다가 어영부영 자매를 사랑했는데 자매가 선교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박산에 가서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어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은 가부장적 사회인데 남자가 비자가 있으면 여자가 남자 밑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매가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아내가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남자인 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싱가포르 요즘은 뭐 직항이 있지만 싱가포르를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들르게 되어서 한인교회에서 며칠 있다가 이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 보고 DTS를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DTS를 들어가게 됐는데 싱가포르는 영어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면접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저보고 이렇게 또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어요. 아무튼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관에 와 있었는데 그러다 며칠이 지나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DTS를 하는데 말은 안 통하지요. 수업 시간에 막 알아들을 수도 없지요. 난 마음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한번 실컷 울어나 보자.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대는 주차장, 싱가포르 나라가 좁으니까 주로 큰 빌딩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한숲교회 같은 이런 큰 빌딩인데 그 밑에 뭐 상점도 있고 뭐 2층에는 뭐 사무실 있고 3층에는 뭐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5층에는 또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6층에는 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다 아파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싱가포르에 그 YM 있는 학교에 밑에 4층에 주차장이었는데 거기 가서 저 구석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번 실컷 울나 보자 하고 저 뒤에 가서 틀석 주저앉아서 이제 울려고 맘먹고 울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 저를 이렇게 어깨 다리에 만지는 거, 손을 대고 만지는 거, 기도해 주려고. 아이, 그래서, 아이, 그냥 지나가지 부끄러운데 또 이렇게 저를 아는 척 하시네, 이래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를 격려해 주고 가세요, 이러고 잠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제 어깨 위에, 왼쪽 어깨 위에 손을 대셨는데 그 손을 댄 곳으로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데 그 느낌이 싱가포르는 이제 열대 지역이니까 날씨 속에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더운 것이 아니라 뜨뜻해지고 뜨거워지는데 막 온몸에 막 눈물이 막 땀이 쏟아진 게 아니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속에 있던 서러움 진짜 내가 왜 와서 내가 진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서러움이 막 폭발쳐 오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도 내가 진짜 대충 믿었는데 내가 이래 와가지고 진짜 내 와이프도 못 보고 애들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서럽고 그 아픈 마음이 막 토로하게 시작하는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막 하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딱 알았어요. 당신 사람이 아니죠. 당신 그 하나님 맞죠? 성령님 맞죠? 그러면서 그 성령과 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 속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왔으니 끝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내가 혼자 아니거든요. 고아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밑에 세면바닥이 흥건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운 게 아니고 싱가포르 비가 많이 와.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앞에 그렇게 흥건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장래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도 오늘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이 한 주간이 되고 이런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랐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았을 때에도 그렇게 내 가까이 계시는 줄 몰라서 외롭고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얼마나 멋진 당신의 아들과 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안 모든 것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상우 목사님 지금 왼쪽에 계신데 아마 상우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현양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양의 군대에서 첫 예배 드리고 있겠죠. 여기 계시지만 진해에서 훈련받고 있는 현양이에게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은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또 모세 선교사님은 선교 간사님이 여기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모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든 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